예. 예, 잘 해주셨고,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는 표현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형상인데, 이게 복수형으로 나타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만드신 모습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니까 그 형상이 바로 지정이가 있는, 마음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 그런 존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우리가 너무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뭐 로봇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가 로봇을 만들기 어려운 것처럼 지정의를 가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가 가진 지정의를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모를 닮은 자녀, 스승을 닮은 제자, 예수가 된 예수 작품, 그래서 이렇게 그런 유사성, 연결성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걸 하면서 생겼던 질문, 성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우리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하면은 우리는 성악설인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그런데 믿으면서 주님이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을 때에만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여전히 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질문은 뭐냐면 여기 우리 형상을 따라 이 표현 때문에 이제 질문이 한번 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대표 복수라고 생각을 해서 재귀적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삼위일체 개념과 좀 다르다, 모순을 이룬다 이런 어떤 신학 이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네, 관련된 자료를 이제 첨부를 했는데 베레아에서 말하는 자료인데 베레아에서 나타나는 그런 우리에 대한 해석들에 관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이단이 있거든요. 김기동파, 김기동 씨가 네, 그게 성락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이단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개신교 또 정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우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설명 한번 읽어보죠.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우리에 대한 해석은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살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는 1인칭 복수형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다신론을 배격하고 우리 유일신 신앙이기에 우리라는 복수형은 다양하게 해석되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해되었다. 이게 우리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교리적 증거 틀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 본문이 되어왔다. 요게요. 우리 형상을 따라 것이. 하지만 대다수의 구약학 학자들은 우리를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해석하는 경향은 교리적 해석에 불과하며 본문에도 충실하지 못한 해석으로 간주한다 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구약학 신자 학자들은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학자들이 이제 그걸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부정 속에서 이 글을 쓴 이 베레아 학파에서의 근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이단에게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해석을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신화의 파편. 그래서 신화의 어떤 영향으로 본 거다. 이 본문이 신화의 영향.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위엄 복수. 그래서 위엄 혹은 장엄 복수.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이 높고 강하고 존귀하는 걸 보여주듯이 우리는 신들, 신성 안에 있는 속성과 능력의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 위엄복수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말할 때 나를 좀 더 강조한다고 할 때 나들은 뭐 이렇게 말한다는 셈이에요. 나님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나님. 네. 그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해석학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위엄복수 명사형태가 대명사형태 하지 않으며 만들자는 동사는 한 번도 위엄복수 사용된 적이 없다. 뭐 이러한지만 하여튼 장엄복수형으로 볼 수도 있고 의사표현형 복수로 보는 게 있고 독백 나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그리고 신성의 복수형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이제 2-4에 해당하는 신성의 복수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고전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바나바, 저스틴 마터,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고전적인 견해로 삼위일체가 내포되어 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2-5는 천상총회 그래서 천사들을 향해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천사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 견해를 배려학파는 따라요.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얘기하시는 천사들아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그 천사와 귀신의 대립 구도가 나오는 거 배려학파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신성 복수형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이 됐지만 하여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통적인 그리고 또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해석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도전 또 이견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 혹시 또 질문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겠어요. 자유주의라는 게 때로는 뭐가 좀 허무맹랑한 것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하지만 또 그걸 또 넘어야지 그런다고 또 그걸 덥석 받아들이면 넘어지니까 그 위에 항상 세워지는 물이 와도 배가 올라가 버리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빠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이렇게 와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 다시 돌아와서 사람 누가 창조하셨나요? 모르는 부분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어떤 외모적인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정신적인 그런 모습. 그래서 지정의를 갖는 인간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형상은 지정의가 되겠고 우리의 모양, 우리의 모양은 쉽게 말하면 외계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계인이 뭐 눈이 하나다. 그럼 팔이 하나다. 그러면 비인간적인 거거든요. 근데 외계인도 인간을 닮았어요. 예를 들어. 그럼 되게 인간적인 그런 외계인인 거죠. 상상 속에서.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어떤 이질감이 생기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계시되고 왜 팔은 두 개일까? 왜 팔은 세 개이지 않을까? 왜 다리는 네 개이지 않을까? 왜 다리는 두 개일까? 왜 인간은 직립보행을 할까? 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어떤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이 흑인, 백인, 황인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인종 속에서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통적인 눈은 두 개, 코는 하나, 눈 하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손은 두 개, 그 정도의 의미에서의 모양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예수님은 뭐 백인인가, 황인인가, 흑인인가 그런 논쟁이 나오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통적인,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예? 어떤 이 생물학적으로 다 비슷해요. 심장 하나고 폐도 있고 그 다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동일해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동적인 그런 형상으로 모양대로 만드신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상 질문과 답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답변.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 안에 자유의지를 가진 영의 사람이다. 사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다스린 권세를 부여받는 것이다. 전능의지로 교제 나누기 원하셨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네, 맞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자유의지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되니까. 가끔씩 우리 애기, 우리 지인이랑 얘기를 할 때도 얘랑 대화가 된다니까요. 얘가 때로는 뭐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표현하기도 하고, 그게 어른하고 동일해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 애인데 어른과 동일한 어떤 그런 때로는 장난이야, 뭐 농담이야 이런 말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린 아이는 진짜 뭐 쑥맥이다, 대화가 안 된다 하면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이게 교통이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어떤 의지나 혹은 우리의 이제 수준이 낮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어려움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거든요. 동물하고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명령과 순종의 관계지만 우리는 교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죠. 소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영의 아버지를 찾은 거예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다. 영의 아버지, 나의 진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라는 게 정말 참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궁금한 거 또 있는 게 있나요? 14번? 잘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목사님,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안상홍 씨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부인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길자 씨라고. 근데 부인이 교주가 돼야 되는데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저희는 아버지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시고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걸 들었었어요.
그거는 두 번째 개념이 그 첫 번째 개념의 반동으로 생긴 거예요. 그걸 부인하는 거죠. 또 어떤 페미니스트나 또 기타 성경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야. 이건 남성 중심의 사고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거를 더 모호하게 해버리는 거죠. 어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거의 이제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의 어떤 이해는 되게 좀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도 않고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그건 남성 중심적인 사고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건 남성 중심적이야. 남성 중심적이니까 안 좋은 거야. 여성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부활 후에는 시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라는 개념과 여자라는 개념이 부활 후에는 또 새롭게 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여성 상위에 혹은 여성 차별에 이런 부분을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나중에 자연히 그 부분을 변형시켜 주실 것이니까. 다만 여기서 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으면 남자나 여자나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기서 그 개념을 변형시켜서 하나님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그렇게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개념을 바꾸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 부분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가 분명하거든요,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 남자가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걸 부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이단적으로도 장길자 씨가 참 장길자 씨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네요. 장길자 회장님. 100만.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교회 교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걸 하나님으로 믿어. 하늘 어머니. 그러니 이제 이게 정말 큰 이단이 된 거죠. 교주가 된 거죠. 구원 교주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독교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에 그런 빠지게 되는 이유가 이제 정말 올바른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그런 게 빠져가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면 난 이단 아니야. 난 정통으로 가야 돼. 올바른 걸로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만 그런 거를 뿌리칠 수 있는데,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끌려가면,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와 불의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커녕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자명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음에 14번 소감. 하나님께서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나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쁘신을 다시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 금생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까이 가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 은혜가 참 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집사님 뭐 따로 궁금한 거는 없어요? 네. 뭐 다들 쉬운 내용이긴 하니까. 15번 죄는 무엇인가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는 이제 다 봤고, 인간에 대한 거 다 봤고, 이제 죄는 이게 성경 순서대로 창조된 다음에 타락이 나오거든요. 타락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죄. 죄의 개념, 기본 개념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뭐 단지 뭐 세상 법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 사실 세상 법에도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범법 행위냐 아니냐라는 건 기준은 법이에요. 법이 있으면 범법 행위고, 법이 없으면 범법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인터넷이 처음 이제 막 됐을 때 인터넷으로 뭐 누구 욕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그게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막 성행하다가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 이제부터는 이건 죄야 하는 개념이 생겨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의 개념은 법이거든요.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나 그걸 상회하는 더 큰 의미는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당연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아주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만드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들어맞지 않는 것, 미치지 못하거나 과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의미가 되겠어요. 맞지 않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뭐 미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가거나. 이 설명이 항상 이게 주어지는 이유는 히브리어에서 죄의라는 그 어원의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데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라는 개념이 바로 미치지 못하거나 과한 것,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죄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수 씨가.
죄는 해야 일을 하지 않는 행위가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아, 이건 내 허물입니다. 허물 할 때 영어로 transgression, 허물.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켜야 됐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게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허물. 그 다음에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그거는 영어로 sin,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우리를, 이렇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할 게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실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주시고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주시면서 죄가 뭐고 죄가 아닌 게 뭔지를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뭐 그러려니 하는 것들도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죄가 되고 또 그게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어려움에 빠진 것을 보고도 그냥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 그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그럼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항의만 하는 거였지만 잘 몰랐으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구약을 주시면서 그리고 그 구약 속에서 이제 죄와 죄가 아닌 것들을 허물과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그게 이제 죄의 개념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임미 입사님. 네, 여기에 허물, 죄, 죄, 허물 계속 나오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래서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허물과 죄를 아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용서함을 받을 때 이제 기쁜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렇게 컸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감사하기 전에 무슨 죄를 사함받았는지, 무슨 허물을 용서받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역에서 벗어난, 품질 기준에서 벗어난, 뭐, 국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거나, 뭐, 예를 들면 원자력 부품,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미달되는 거죠. 너무 많다. 함유량이 너무 많다. 그럼 초과하는 거죠. 이런 거 다 불법인 거예요. 법규 위반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죄라는 의미의 허타라는 게 관영에서 벗어나다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가 생기게 되겠어요. 이런 죄를 하다 보니까 죄책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게 있어요. 과거의 죄. 근데 이걸 누구한테 해결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구한테 지었다면? 과거 인물에 대해서 뭐 찾아가거나, 혹은 뭐 그런 부분은 무의미하고, 현재 인물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래. 미래에 또 죄를 짓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응이 되겠어요. 너무 오래된 거는 뭐 굳이 하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비로소 죄의 죄가 이제 악순환 순환이 되거든요. 한 번의 죄로 일회성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죄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질문 소감 한번 봅시다. 15번. 죄는 무엇인가요?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됐나요? 이건 되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인데,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왜 그게 죄입니까? 라고 할 때, 회사원은 직장의 근무 수칙을 지켜야 하며, 운동선수는 경기 룰을 지켜야 합니다. 회사원이 직장에서 근무 수칙을 권고사를 당하게 되고, 경기를 한다면, 뛸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규칙이 있듯이 일상법은 창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한날 커낸가 기준에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인류를 지켜야 되는 법이자 심판 기준.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뭐 난 그 상관없어요. 난 죄라도 상관없어요. 하면 이제 심판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시한 죄, 안 따른 죄. 그래서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행위체계. 생명체계는 구원받는 사람의 명단, 행위체계는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한 책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그걸로 심판을 받는 거죠. 원래는 딱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아주 순수했을 때는. 근데 이제 그걸 어기고 나니까 이게 10개, 20개, 300개, 400개, 1000개, 만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계속 그것을 어기니까. 하나를 어기니까 2개가 되고, 2개를 어기니까 3개가 되고, 3개를 어기니까 4개가 되고, 죄성이 계속 이렇게 불어났던 거예요. 처음엔 딱 하나였는데,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됐는데. 근데 이제 그걸 안 따르니까, 이렇게 이제는 일파만파 커지게 된 거죠. 지금도 보세요. 법이 줄어들지 않아요? 늘어나면 늘어났지. 네? 별의별 죄가 그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하는 죄가 또 생긴단 말이야.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막. 그럼 또 일로 세. 그럼 또 그걸 막고. 그러니까 죄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다. 회개함으로 차곡차곡 쉬며 심판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사라지면서 이제 의인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계속 이제 카운트가 되는 거죠. 몇천 몇만 개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게 이제 불쌍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번에 소감. 죄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짓기도 하지만 타인과의 접촉에서도 발생된다. 그렇죠? 영향을 받는 거죠. 죄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인간에겐 돌이킬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아유 뭐 똑바로만 살면 되죠. 이게 안 되는 전체가 그러면 나도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냥 뭐 멀쩡히 그냥 이렇게 보고만 했다가 갑자기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않았던 죄, 함께 있는 죄, 공범죄. 계속 죄는 생기기 때문에 죄를 그냥 내 능력으로 피한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하고 죄를 사함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외에는 이 허물과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 15번에 대해서 다른 궁금한 거 나눌 거 있을까요?
저 목사님 말씀드리면 생각이 든 게 네. 세상에서 오래 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행위 책에 그렇게 딱 아쉬워서 네. 그게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엄청나게 쌓이잖아요. 장수가 결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도 복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요.
아주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가짓수를 더 늘려 제목을 더 늘려 네. 그러니 아니, 빨리 죽을걸. 근데 뭐 죽을 수가 있나 뭐 죽는다고
막 세상에서는 진짜 장수하신다고 막 부주의 복이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눈을 봤을 때는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죠.
정말 복이 아니라 최악의
너무 안 좋은 네. 그 전에 저 구원을 받았어야만 하는 건데 자 그런 이해를 우리가 이제 잘 하고 이제 문제는 요거를 잘 또 배운 다음에 심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잘 이해가 되면 전달이 되는데 그 외에 이렇게 게임에도 이어 말하기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말해주고 그 사람 말해주고 근데 내가 무슨 말처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얘기 들었는데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죄는 뭐 전혀 엉뚱하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개념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각 사람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뭐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럼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편하게 16번 우리 16번까지만 합시다. 16번 누가 최초로 누가 범죄하였나요? 범죄한 사람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죠. 죄의 원형, 죄성의 시작, 선악과의 그 모든 게 다. 그래서 선악과를 없앤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선악과가 있어야만 사실 자유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어겼기 때문에 2, 3, 4, 5, 6, 7, 8, 9, 10, 100, 1000만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인간이 그런 연약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일을 한 다음에 아이 그럼 아담과 하와는 실패 또 제2의 아담과 하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이 진행이 되는 거죠. 설명을 한번 지선씨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동시에 그들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홀도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사실 허물과 죄라는 개념이 생기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높아지려고 하거나 멀어지려고 하거나 그 밑에 있으면 늘 허물과 죄를 극복할 수 있는데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허물, 뱀을 다스렸어야만 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뱀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냥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범죄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는 하나님의 어떤 허물이 되게 만드는 창조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고, 내가 더 높아지게 돼서 내가 창조의 명령만 살면 이루면서 어떻게 살아?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이런 부분에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니까.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건 이제 범죄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악이 커진 거죠.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임리 집사님.
여자가 그 남은 범죄도 범죄도 하고 범죄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사하기를 하는 남은 여자가 여자가 그 신발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동안 가르쳐 이에 그 뒤에 눈이 밝아 자기 대문에 빛을 준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열고 칭하는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도 먹은지라 해서 여자가 먹고 또 남편도 먹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과정이 어쨌든지 간에 먹었단 말이죠. 먹으니까 여자는 여자대로 범죄했고 남자는 남자대로 범죄했고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지게 됐어요. 자, 그것이 예를 들어 시험지를 훔친 학생, 학생이 공부하기를 바랬는데 시험지를 훔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거죠. 회사 직원 열심히 일할 줄 알았는데 금고를 털어버렸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금고를 털어버렸어요. 황당한 경우죠. 교회 성도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에덴 동산과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라고 했더니 그걸 망가뜨려 버리는 그게 이제 선악과가 되는 그걸 못하게 한 게 선악과이기도 했는데 그걸 못 견딘 거죠. 그래서 관계가 파탄되고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게 된 거죠. 그 범죄함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부분은 이건 악이 뭔지를 안다라는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진짜 막 지혜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악의 눈이 떠진 거예요. 그거는 경험할 때만이 알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순서와 공범 순서는 공범과 주범의 차이인데 둘이 같이 결국은 동참했기 때문에 이게 만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가상적으로 하와가 범죄를 했다. 근데 아담이 범죄를 안 했다. 라고 하면 그럼 이제 하와만 쫓겨나가는 거죠. 하와가 쫓겨나가고 그리고 하와가 쫓겨나갔다면 그러면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혼자 쫓겨나니까 그가 그 당시에 죽는 건 아니었거든요. 다만 에덴 동산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 살아야만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는데 에덴 살지 못하면 이제 언젠가는 죽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 혼자 죽는 존재가 될 뻔했지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아담도 같이 먹는 바람에 둘이 사이좋게 나게 돼서 그래서 이제 계속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여하튼 뭐 그건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말한다 하더라도 뭐 그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와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하와가 나타났는데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악과 여전히 있는 거니까. 한 번이라도 먹으면 이제 나가 된 거니까. 죽을 때까지 안 먹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이 먹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자유의지의 의미는 핑계가 아니라 선악과 순종의 표시가 되는 거지. 핑계? 이게 무슨 말로 쓴 거지? 써놓고도 모르겠네. 하여튼 순종의 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선과 악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관제 중에서 최초로 누가 범죄했나요? 아담과 하와. 인간은 스스로 범죄가 깨닫지 못하는 본성을 본다. 나의 본래의 모습과도 같고 부끄럽지만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죄 범한 이후의 어떤 처분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새롭게 될 수 있겠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주님은 새로운 길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역시 에덴 동산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관심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니까 에덴 동산에 있느냐 없느냐 뭐 그 좋은 환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거기서 나타나는 새로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가상 질문과 답변. 단지 선악과를 따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죄라고 심하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설마 죽게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중히 지켜야 재산, 생명, 생명 주관이 되신 하나님이 욕심에 따라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며 그게 이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줄, 명령, 약속 그런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가 됐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 죄를 사 구원 얻게 된다. 그걸 믿고 이제 하나님께 나오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이 그게 뭐가 되겠어 해버리면 그게 또 하나의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럼 맘대로 하게 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그때도 멍구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 믿고 따랐어야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걸 믿고 나올 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향해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하시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고 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또 그 반대로 할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16번까지 함께 했는데 오늘 배운 것에 대한 소감은 어떠세요? 오늘 내용에 대한. 그래서 16번까지 우리 본 것에 대한 소감. 지선 씨는 무엇을 느끼셨나요? 전반적으로.
네. 소감을 주셨던 것처럼. 공부하면서 제가 이해되고 또 이해되는 걸 떠나서 제가 믿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참 하나님이 되게 저를 정말 세상에서 살던 저를 하나님한테 끌어들여서 제가 하나님께 예전에는 정말 제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대적하면서 살았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믿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게 진짜일까? 막 이런 의심이 든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게 진짜 가장 큰
일이지 않나.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끌어당겨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땐 또 안타까운 거죠.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일로 이만큼 이동을 했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우리는 이동하는데 혼자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될 수 있는 또 상황을 보게 되겠지만 뭐 때가 되겠죠. 때가 돼서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교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또, 임리 집사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성취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 거지. 단지 뭐 하나님이 뭐 복 주시는 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거, 나한테 내 뜻대로 다 해주는 거, 그러면은 이제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말씀하신 나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일하셔. 이미 되어진 것을 부인하면 새롭게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로 가고, 이 교리 공부 속에서 진짜 신앙으로 더 이렇게 쌓아지는 게 필요하겠어요. 우리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까지. 자, 오늘 수고하셨고, 과제, 17번까지는 됐잖아요. 18번까지 됐나? 17번. 네, 17번은 그러면은 된 거고, 우리 다음 과제는 18번부터 18, 19,
21.
20일이면 끝나죠. 20일까지 해서 뭐가 딱 일단락이 돼요? 죄가 끝나요. 네, 20일로 해서 죄를 끝냅시다. 21번까지 죄 부분 마무리. 그 다음에 다음 모임은 4월 25일. 그렇죠? 4월 25일. 의미 되겠어요. 그때는 좀 또 다 올 수 있겠죠. 기대를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까요? 사랑해 주님,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또 그분에 대한 더욱 자부심과 또 확신과 또 더 강한 또 믿음으로 채워지겠사오니, 주님과 더욱 일치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더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이민희 집사님, 유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에게 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지 못한 김인택 집사님, 조정원 집사님에게도 또 같은 은혜, 또 같은 마음 주셔서 다음번에 함께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분은 원래 다 모이면 많은데 맞아요. 맞습니다.